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심히 참 잘 보셔야 합니다. 뭐 다 말씀 잘 보셔야 하지만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이 1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그리고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 현재 있지. 그런데 과거도 얘기하고 미래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도 버리고 미래에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만연해 있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따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럼 무엇을 따르라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아멘. 나는 누군가 하면 너희를 구원해 준 하나님입니다. 나는 누군가 하면 천지를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너희들을 택해서 뽑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에 무엇을요? 풍속을 이거를 쫓지 말라고 그럽니다. 애굽 땅의 풍속이 도대체 뭐길래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몇 년이 있었습니까? 정확하게 430년이 있었습니다. 430년이 마치는 날 빠져나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0년 동안 보고 듣고 그 속에서 뒹굴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몇십 년만 거기에 살아도요, 사람은 거기에 아주 익숙합니다.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 없는지는 생각도 안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자기 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애굽에서 생활할 때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 봤지? 그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거 봤지? 그 사람들이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막 하는 거 봤지? 그걸 보면서 너희도 그 속에서 같이 있었지? 때로는 같이 죄도 짓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는 그 땅에서는 다시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뭡니까? 그럴 때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요. 그럼 여기 이제 다시 보십니다.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에 무엇을요? 풍속을. 풍속이 뭡니까? 애굽의 생활 방식 또는 패턴 이걸 총체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종교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이건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나에게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나를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이거 미래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똑같은 얘기예요. 들어가면 그들의 생활 방식이 있고 그들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신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부터 3천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끝이 나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거죠. 뭐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젖어 있던 생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지만 앞으로 변화돼서 오는 그 세상의 풍속이나 세상의 것이 좋다고 거기 취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기준점을 하나님께서 딱 세워놓고 이게 세상 것들 버리고 옛날 것들 버리고 그거 아시잖아요. 예수를 이제 간 믿거나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어도 옛날 버릇 못 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옛날에 자기가 즐겨하던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만은 못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도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알코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사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옛날 걸 그냥 못 버리고 그냥 가지고 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앞으로 어떤 것들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쪽으로 풍조가 바뀝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두려움도 전혀 없이 떠납니다. 그걸 옆에서 물끄러미 보다가 거기 따라서 같이 손 붙들고 아니면 옷 붙들고 이렇게 나가는 그렇게 풍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믿음 주신 거 있으면 이 믿음 가지고 과거도 끊고 이 믿음 주신 거 있으면 물결이 밀려와도 이거를 이겨내라는 겁니다. 오늘 395장 제가 자주 부르지만 유념해서 보자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늘 싸울 싸움이 있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옛날 거 막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으면 그거 어떡하라고요? 용기를 다시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좋아서 그걸 붙들고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그걸 쥐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런 게 우리에게 닥칠 때 이거 용기를 다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신 성도분들 성경은 늘 보시면은 소극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인 겁니다. 소극적. 우리는 그게 제일 적극적인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는 것만 해도 이거 에너지가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4절 5절 보시면요. 과거도 끊고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4절 너희는 무엇을요? 나의 법대를 조치며 무엇을요?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굉장히 무겁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슴속 저 밑에 쑥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리 잡힌 이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려 그러는 것이 과거의 것들 때문에 어기려 그러거나 아니면 미래 생활을 할 때 어느 지점에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용기를 다해서 그것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살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규례와 법도를 행하면 그 규례와 법도를 인하여서 또는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살리라. 이 살리는 육의 생명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로부터 사함받은 우리 영적인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돼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썩 보기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진짜 어렵습니다. 왜 내가 그걸 내 거를 못 끊고 있습니까? 그거는 끊어야 되는데 못 끊은 건 내한테 익숙하고 내 마음에 전혀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게 없어서 옛날 거는 못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다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사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전부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적당히 맞춰줘야 되잖아요. 적당히 죽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내 말대로 살아라고. 내 법도와 규례대로 살아라고. 그러면 이제 옛날의 애굽 문화와 그럼 가나안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그게 6절부터 나옵니다. 그게 성적인 문제예요. 6절부터. 이제 아주 묘할 정도로 18장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다룹니다. 6절 너희는 고륙 친척을 가까이 하여 그 무엇을요? 하체를 범하지 말라. 7절 내 어미의 하체. 이것도 범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애굽도 그렇고 가나안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거 따라가지 말라. 8절 너는 누구요? 계모의 하체를. 9절 누구요? 너는 내 자매. 10절 너는 내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11절 내 계모가 낳은 딸 내 누이의 하체를. 12절 너는 고모.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에 너희가 430년 살았다는 그 문화는 너희가 잘 몰라서 그것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이 문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 문화 짜릿짜릿하게 너희들에게 뭔가 이렇게 요구하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전부 이게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참 성경이요. 어떤 거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낯뜨거울 정도로 이게 그 이런 표현이 이렇게 많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1절입니다.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누구에게? 몰렉에게 주어. 어떻게 해요? 불로 통과. 여기 불로 통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자녀를 잡아가지고 화제를 드립니다. 불에 태워서 자녀를 드립니다. 왜 불에 태워서 자녀를 드립니까? 왜 그래요? 복 받으려고. 누구한테? 그 우상 섬기는 그들에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짓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세요. 엄청나게 진노하세요. 위에 성적인 거 쭉 얘기를 나오다가 그 다음에 너희가 들어가는 그 가나안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식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우상에게 막 갖다 바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가증한 일이라.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지금 위에 막 이렇게 막 가까이 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타인의 아내와 어떻게 해요?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리고는 나오는 게 자녀를 몰래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게 보편적인 문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며칠 전에 무슨 축제예요? 삼바 축제. 막 이렇게 하는 거. 축제라고 그럽니다. 페스티벌이라고 그럽니다. 그때 2013년인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루에 콘돔이 제일 많이 이렇게 없어지는 날이 그날이라고 그럽니다. 크리스마스나 이브 때보다도 훨씬 더 전 세계에 한 천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이 몰려들어갑니다. 브라질에. 한국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리우 이렇게 터덕터덕 쳐보니까 한국에서는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을 모집하더라고요. 한국만 하겠습니까? 미국,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 다 하겠죠. 그 문화의 특징이 뭡니까? 그 문화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문화가 흘러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맞지는 않습니다. 전부 반대되고 이상하고 그런 대로 갑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익숙해지는 세상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21절에서 지금 들어가거들랑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랬죠. 22절은 지금도 법으로서 통과된 나라도 있고 법으로서 통과를 시키려고 그런 데도 있고 아주 적은 무리지만 그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깨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누구요?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건 지금 너는 지금 남성을 위주로 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하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가증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지금 미국의 큰 교단들이요 전부 이런 말씀들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세요? 제가 지금 이런 말 하는 것도 미국 법에는 지금 대법원에서 결정한 거를 대법원 법에는 지금 저촉되는 거 알죠? 그 저촉되면은 붙잡아라 그러는 게 이제 시행세책으로 나오면 이제 가는 거 알죠?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 같죠? 지금 아주 성소수자들 권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고. 그들도 목사 안수 받도록 해야 되지 않냐고. 그들도 이렇게 해서 그들 그러면서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우리 인간의 그 인류애에다가 막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미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케어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죄로 여길 줄 알고 법으로 합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들을 뭐 목사 안수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섬기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뭐 하는 그런 거는 아니니까 교회들마다 반대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 엄브렐라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성애가 합법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거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그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조국 대한민국은 뭐가 하나 딱 넘어가면 이게 시행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지금 국무위원들한테서는 뭐 이게 뭐 통과가 되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인 모로 돌아가는 거는 이제는 시간 문제예요. 우리 조국도. 근데 그게 묻어갈 때는 전부 뭐에다가 호소를 합니까? 나도 옛날에는 반대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이가 그 동성애더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동성애를 나는 찬성한다. 그러는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하면은 요즘 수구 꼴통이라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 그러는 게 수구 꼴통이 돼가는 지금 시대인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4절과 5절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거를 쫓으라고. 과거도 쫓지 말고 미래의 그 이상한 세계의 그것도 쫓지 말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거를 쫓으라고.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게 뭡니까? 21절, 22절 명백하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면 명백하게 그걸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21절도 하고 있고 22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내가 왜 그들을 멸한 줄 아느냐?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내가 멸했는데 너희가 하면은 너희들도 멸망을 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로 쭉 한번 읽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땅도 더럽히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너무너무 주변에 그런 게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젊은 예수 믿는 젊은 크리스찬들에게 동성애 문제를 물어보시면요, 30% 이상은 그게 뭐요? 그게 어땠어요? 이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내가 내 신앙 지키는 게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주변에는 보면은 세탁업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옷을 가지러 오는데 보면은 같이 사는 것 같다. 그렇다고 빨래를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빨래를 해드려야죠. 음식도 뭐 팔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신앙을 딱 지키면서 나의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내 가까이가 물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밖에 있는 세속의 물결이요,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들어올 때는요,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것으로 안 들어옵니다. 쬐끄만 거 하나 가지고 딱 들어오면요, 그걸 가지고 걸고 이제 주변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게 다 없어집니다. 저는 뭐 소금 만드는 데 가서 관찰은 안 해봤습니다. 책들을 좀 찾아보면 염전에서 소금을 만드는 데는 햇볕이 쨍 좋으면 한 열흘, 뭐 쨍하지 않으면 열흘에서 한 20일 정도면 소금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햇볕 밑에 다 물을 갖다 대면은 한 염도가 한 27도쯤 되면 소금꽃이 막 이렇게 피고, 그리고는 80몇 프로 이렇게 가면 이제 걷어들이고, 그걸 못 쓰잖아요. 처음에는 써가지고, 그래서 한 2, 3년 동안 창고에 넣어놓으면 물이 쭉 빠져나옵니다. 그 물을 뭐라 그래요? 간수라 그러죠. 그렇죠? 예, 간수가 빠져나와야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소금을 가마에다가 다 담잖아요.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걸려서 만든 가마에 있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요, 잘못해가지고 바다에 풍덩 빠져버리면요, 한 시간도 안 돼서 다 녹아. 한 시간이 뭐예요? 10분만 들어가도 출렁해도 그 소금 못 써먹고요. 뭐 다 녹아버립니다. 우리 신앙을 우리가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저는 옛날에 은혜를 받아갖고요, 막 내 성격 한번 푹 나오면 막 하나님 은혜는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옛날에 하던 행동 한 번만 푹 하면요, 하나님 은혜는 간 곳이 없습니다. 미래에 닥칠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한번 따라가면요,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 은혜가 싹, 그 은혜 회복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같은 말씀이 나올 때는 이렇게 염두에 잘 안 두더라고. 과거의 거 버려라. 미래에도 무서운 세계가 온다. 그거 따라가지 말아라. 너희는 내 말과 내 규례를 지금 지켜라. 그러면 그게 너가 살 것이고 생명을 줄 거라고. 그게 복받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 뼈를 깎는 만큼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거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말씀 잘 지키고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뭐예요? 내 믿음 지키리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문장은 쉬운 말씀인데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 나가서 적당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고 적당히 죄 짓는 근처에 얼쩡거려야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과거에 못된 버릇이 있으면 끊게 하시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으면 눈길을 주지 않게 하시고 그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 바보처럼 그렇게 살 줄 아는 귀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 학자들에게 연구한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이라 말씀 잘 붙들고 씨름하며 그 말씀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멀리 전하고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 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떠나면 또 다른 생각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 받은 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